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이라 함은 뭔가 좀 다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 라고 해서 일종의 헌법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이 십계명을 포함하여 총 613가지나 됩니다. 자세히 따져보니까 하라고 하는 조목이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 네, 365가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1년을 365일로 생각한다면 이 하지 말라는 365개의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루라도 인간이 죄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봐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차가 있어도 레일이 없으면 기차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레일이 있어야만 기차가 달릴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도둑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갔습니다. 그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오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감옥에 갑니다. 그가 자유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오직 법을 준수하는 동안뿐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은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이 나를 오히려 지켜주는 것이었구나. 더 감사하게 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결국은 나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었구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셨고 은혜였구나.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신 건 아닙니다.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타지에서 일할 때 그때는 제가 어느 좀 신앙에 대한 분별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어느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쯤 다녔을까요? 뭔가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많은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 학기로도 헌신을 하고 매일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뭔가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마음의 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교회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닌데 율법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모든 것을 율법을 중심으로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운전할 때 부인 외에는 옆에 아무도 앉히면 안 된다. 급하게 태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김호준 장로님하고 시장에 갈 때 급할 때는 옆에도 타고 계시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도 하면 안 된다. 네, 예배 마치고 악수도 하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참 뭔가 좀 이상하다. 뭐 답답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가슴 속에 그 묘한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안식일을 빠지면 십계명을 어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 삶이야. 또 이렇게도 가르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가르치는 구절이 오늘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 더 강화시키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좀 신학을 하기 이전이고 그래 그런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그런 뭔가 좀 이런 정제된 삶을 제 스스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에 또 신앙을 제가 또 이렇게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교회 지인과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했는데 진작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서 미안해서 그런지 저한테도 말을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뭔가 열심인데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자꾸 지쳐가요. 당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안 된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죄는 아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내가 죄를 깨닫게 할 역할을 할 뿐이지 지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너희가 율법으로 옥신각신 해봤자 율법은 결코 변하지는 않아.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것은 너희를 보고 율법을 더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죄밖에 더 짓겠냐. 결국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것에 죄를 지으면 눈을 빼라. 정말 눈을 빼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가르친 곳들이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수를 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누구나 지금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런 씨름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다 헛된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논하면 논할수록 우리가 서로 싸우며 정죄하며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율법을 바라보면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싸우게 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에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여 우리가 서로 싸우고 그렇게 헐뜰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이루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것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율법은 족쇄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율법이 사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난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들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정죄할 때 그들이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못 지키는 것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사니까 더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 중에 이 시기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정죄할 게 많아야 더 먹고 사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죄가 더 드러나게 되었으니 가만 있겠습니까? 빨리 없어져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한 내면들이 엄청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율법을 더 예수님께서 지켜 세워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그 정죄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오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시고 안식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일조도 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살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것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없이 그대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루라도 지금 살인 사건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어느덧 의롭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 누군가 내가 예수 믿었으니 주일날 뭐 교회 한번 빠지는 게 큰 죄인가?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계명을 지극히 작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곧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된 자들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는 그 행한 바에 따라 상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구원은 받죠. 그러나 천국에서도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중에도 구별이 있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천국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으니 나는 뭐 안 지켜도 돼. 십일조는 꼭 해야 하나? 주일날 한 번 좀 쉬면 좀 어때? 이런 생각들이 업신 여기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합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큰 상급을 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열매를 많이 뿌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청약을 많이 넣기도 합니다. 나중에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이 말씀 또한 꼭 이게 지옥이라는 공간을 의미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바리새인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아야겠냐, 적어도 서기관보다는 낫지 않아야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만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애써 지킬이 많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몸소 실천하여 이루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 함을 받아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서 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더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의 회개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더욱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자꾸 우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쉬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적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해방을 얻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땅에서 작은 자가 아닌 큰 자로 불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